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7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통일부가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죠.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영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이 본격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황인데요. 대화 물꼬를 과연 어떻게 트겠다는 것인지 윤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는지요?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고 또 북한이 남북 대화에 뭐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의지를 밝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차관 모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이런 말만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남북 간의 상황은 대화를 기대하기에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긴장 고조를 초래할 요인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연말 연초에 잇따라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미군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얘기하는 대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리려면 현실적으로는 가령 북한의 요구나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예.
말하자면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체제 해제 문제 또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북한은 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 군사 현안은 미국과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그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부했고요. 게다가 한국 당국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재개해보겠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루기는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보이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비정치적인 분야, 이산가족 상봉이나 방역 문제 이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제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당장은 북한이 그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뭐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 벽두부터 한국을 이제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연설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북한의 핵 사정권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을 가한 겁니다.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지난 연말에는 서울에 그 무인기를 또 침투시켰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그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고 꽉 막힌 전망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구도, 꽉 막힌 구도와 분위기가 계속 갈 거냐, 또 언제나 언제까지 갈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북한과 남한 모두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북한은 지금 지금 6년째 그 국제사회 고강도 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상당히 나쁘죠. 그야말로 1990년대 지금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그 평가가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그 대화를 재개해서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북 대화, 남북 대화는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대화는 사실은 미북 간의 대화가 되겠지만 대화의 기초는 앞서 그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대화,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만일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동시에 남북 관계, 남북 대화도 재개될 것이다. 이런 그 하나의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지금 정치, 군사 이런 문제는 뭐꽉 막힌 게 사실이지만 비정치적인 분야,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이죠.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북한에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그것이 작년 가을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대화를 재개할 그럴 생각이 없으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한국과 절대로 그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대화 안 한다. 이래버리는 것인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도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 그 공세를 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남북 대화를 재개할지도 모르고 그 대화의 실마리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방역 문제 또 식량 지원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그 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그 대외적으로, 언영해 온 분야, 것들을 보면,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나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정치 군사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방역 지원 문제, 이런 인도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사안이라고 그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지만 사실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은 그거를 통해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방식보다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부수적으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적은 있어도, 북한이든, 북한이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갖고 남북 대화에,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 군사 문제 이외의 사안으로, 대화의 물꼬가 튼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로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무엇인지 성격상 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보스 포럼 자체는 이제 국제적인 그 큰 그 세미나, 굉장히 큰 그 경제 포럼이죠. 그래서 예. 각국의 그 국가 원수 또 경제계 주요 인사, 기업인들이 참석을 해서 국제의 그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정치 외교 분야도 논의라는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지구촌의 그 축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특이하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했고요. 특이하게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한국 통일부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간 것이 한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그 유엔 국제아동기금 그러니까 유니세프 총재를 만났고요. 그리고 유엔 그 식량농업기구 WFP 사무총장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그 대북 인도적 사업 문제 그리고 남북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 그 권영세 장관의 그 아까 말씀드린 남북 대화 또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개해 보겠다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뭐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좋지만 이런 그 남북 대화 정치적 대화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국제사회 또는 남북관계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권영세 장관의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뭐 일관되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늘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올해 뭐 미북 대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사실 앞서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남북 대화와 마찬가지로 미북 대화도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그 재개 가능성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은 상당히 팽팽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도 전격적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뭔가 실마리가 풀리고 이를 통해서 회담이 진행되고 대화가 열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갑자기 마련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네.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을 고도화한다든지 핵무기를 또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부 정비에 몰두해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또 미국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그리고 아울러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대화와 관련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고요. 역시 이 과거에 마찬가지로 미북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미국 평화연구소죠.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이 최근에 한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까지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히기보다는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화를 성사되게 하려면은 북한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축소를 한다거나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조짐이라든지 분석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북 대화가 재개가 안 된다고 하면 따라서 올해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건 풀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뭐 작년에 뭐 도발을 워낙 많이 했죠. 40차례 이상 그 미사일을 쏘고 ICBM을 포함해서 60발 이상의 그 크고 작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워낙 도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기존 한미 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 같은 하나의 그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북 대화 그 전망이 별로 그렇게 그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6년째 그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내부 경제 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은 기존의 미북 관계의 그 대화를 재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바른 순서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못을 더 내놓고 이룩하기는 지금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장기적으로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견딜 수 있느냐? 중국이 조금씩 지금 뭐 식량을 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으로 계속 버티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북한 수뇌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역시 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세를 바꿔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그 입장 표명이나 정책선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어서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한 걸까요?
예, 사실 한국 통일부가 설명하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참석한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17차례 열렸는데 네. 그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뿐이고요. 김 위원장은 아시는 대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이따금씩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회의에 참석해서 내놓곤 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이 노동당 전환회의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 위원장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 다음 달 초에 북한도 건군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김 위원장이 어떤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는 불참한 게 아닌가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불참을 그래서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안을 보면 15.9%가 국방 부문에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비율의 배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 그 최고인민회에서 그 예산을 보고하면서 전체 예산의 그 15.9%를 이제 국방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건 그 지난해 밝힌 그 예산 비율과 그 똑같은 겁니다. 지난해에도 15.9%를 국방비로 책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같은 숫자가 나왔고요.
예.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그 예산 발표 자체를 그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 돈을 이제 그 다르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북한의 그 예산안 발표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그 국방비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소수점 밑에까지 15.9%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이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신빙성을 두지 않고 아마 그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가 국방비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추정도 그 상당히 많고요.
네.
참고로 그 북한이 그동안 그 국방비 쉽게 말씀드려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그 소식통에 따르면 핵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아마 그 돈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사일 개발에만 한 2억 달러 이렇게 써서 핵과 미사일 하면은 거의 뭐 한 12억 달러 정도로 썼는데 이 정도 돈이면은 그 한번 그 국제 식량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쌀 50만 톤에서 한 60만 톤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 역시 핵과 미사일에 너무 과중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그 식량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열렸는데 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는 북한 당국이 내놓을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잠깐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최소한도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중앙검찰소 사업 문제가 집중 토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를 보도한 그 노동신문을 보면 이번 회의에서 이게 중앙검찰소의 그 사업 정형 조직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사실 최고인민회의가 열려도 중앙검찰소 문제 등이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북한 언론에서 그 중앙검찰소 검찰소 이런 말이 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중앙검찰소의 그 사업 정형, 조직 문제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그 사업과 그 인사 이 문제가 아마 그 논의된 것 같고요. 뭔가 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검찰소가 많이 그 등장하는 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내부 사정, 그 민심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최고인민회의 보면은 평양 문화보호법 이런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한 북한 나름대로의 언어 이런 것을 이제 지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한국의 그 드라마,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이 많이 북한에 퍼져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남한식 말투 이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동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친, 남친 이렇게 부르고 여러 가지 그 남한의 그 말투 이런 것이 그 퍼져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이걸 상당히 그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동원을 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 같은 한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이 사진을 보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주석단에 있는데 이 김영철이 아직도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예, 주석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네.
북한에서의 대내외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추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시는 대로 김영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
미국과의 마크 협상에도 그 참여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고 또 서울도 방문해서 정상회담 전에 사전 조율을 했었고요.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같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당직, 그러니까 통일전선 부장이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김영철이 올해 77살이니까 사실 세대 교체 흐름을 보더라도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석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경제에 대한 그 방안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이 자력갱생으로 과연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뭐 새해에는 어떨까요?
네, 뭐 벌써 새해가 밝은 그 된지도 좀 며칠이 지났긴 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금 그 경제난에 대한 그 언급 방안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나온 것이 경제 분야 예산을 그 1.2% 증액한다 이렇게만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게 내각이 12개 중요 고지를 점령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12개가 이제 대부분 그 경제 분야입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곡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이제 12가지 중요 고지의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제시됐는데 문제는 과제를 제시한 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예산 배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고지의 그첫 번째 양곡의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북한 주민들이 그한 해를 먹고 살려면 대략 양곡이 550만 톤가량이 필요한데 지난해 북한이 가을거지에서 거둔 그 양곡이 45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100만 톤을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하든가 국제 지원을 받든가 한국에서 받든가 외부에서 지금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VOA 보도를 보면 작년 한그 10월, 11월, 12월 그세 달을 통해서 중국에서 조금씩 수입을 했는데 그 양을 다 합쳐도 10만 톤이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한 9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도 그 양곡을 어떻게 그 수십만 톤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달해야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수중에 그 양곡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쨌거나 이번에 보면은 경제난에 대해서 그 뾰족한 그 해결책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3일 워싱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간추려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앞서서 이제 그두 정상이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 정상회담 한 달쯤 전에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개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반격 능력을 이제 말하자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 역량, 이것은 그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중국의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한 데 대해서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중국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에 말하자면 나날이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 방위비를 이 전후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그렇게 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 지출 증액 그리고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대로 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나라가 2+2 그러니까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그런 회동을 워싱턴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여기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위 그 약속에 그 우주 공간까지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위성이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미고요. 아울러서 일본 오키나와의 해병 부대를 2025년까지 특수 부대인 해병 연안 연대로 재조직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다 중국을 겨냥한 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지는 굳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그 미국이나 그 한국이나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또 경제적 그야말로 생명줄을 그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 없이는 그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국제 질서가 지난 한 2년간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벌써 바로 작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야말로 국제 질서가 신냉전 시대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작년에 아무리 많이 그 미사일을 쏴도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도 열렸지만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시대로 인해서 구도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두 조각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는 더 풀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도가 굳어져 가는데 그렇다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에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방문에서 좀 뭔가 그 좀 관계가 좀 풀리고 그래야 좀 또 남북 관계도 좀 풀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 한국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죠. 특히 미중 관계의 향배는 전 세계 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기 예. 때문에 이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합의한 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예의 반영하면서 정책을 펴가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상당히 또 전반적으로 경색됐던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사전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 전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도 사실은 상황이 그동안을 보면 좀 나아지거나 이러질 않았거든요. 네. 미중 사이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이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 베이징 방문인데요. 이를 네. 계기로 뭔가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소식, 또 북한 최고 인민회의 소식,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영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누구일까요?
누구야 누구야?
봐봐. 빰빰빰 했지.
잡으면서 바로 아래. 이 발 모으면서 바로 아래로 가야 돼. 그리고 치고 올라온 거 있다.
공연을 앞둔 한 사설 무용단이 한창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안무가가 창작한 동작을 안무가의 설명에 맞춰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딴딴딴 바로 가.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자, 흰색 패딩.
이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수백 번 연습한 작품은 공연 당일 무대에 올라가고 남녀 무용수들이 인간의 고뇌와 환희, 절망과 희망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 무용이란 말의 영어 단어 댄스 어원을 살펴보면요, 생명의 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어원에서는 긴장, 뻗친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용은 크게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으로 나뉜다는데요. 이 중 예술무용의 범주에 속하는 서양의 고전무용 발레는 15세기 말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3년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38년 만에 발레 공연을 올렸다고 한국 매체가 보도한 바 있죠. 그러나 당시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무대에 올렸던 풍년 씨앗 뿌려가세, 조국을 위하여, 영웅의 동상에 꽃다발 드렸네 등의 작품은 의상은 물론이고 주제와 내용이 서양의 발레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은 서양의 고전 무용인 발레를 추는 여자 무용수 발레리나입니다. 1949년 11월 하얀 피부에 인형 같은 외모로 토슈즈를 신고 무대 위를 나르던 러시아와 유럽의 발레리나가 활약했던 무용계에 검은 머리에 황금색 피부를 가진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프리마 발레리나가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 조폐국은 지난해부터 저명한 미국 여성의 업적과 공헌을 상징하는 주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서로 다른 디자인의 25센트 동전 5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주화에는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여성 5명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만이 해당하는데요. 조폐국은 지난해 3월에 이미 2023년을 대표할 5명의 여성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비행사 베시 콜먼, 언론인 요비타 이다르, 작곡가 이디스 카나카올레, 무용가 마리아 톨치프, 그리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이렇게 5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조폐국이 선정한 2023년 여성 5명 중 한 명인데요. 원주민으로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마리아 톨치프 씨입니다. 조폐국은 마리아 톨치프에 대해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원주민 출신 발레리나로서 무대 안팎에서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아 톨치프를 얘기할 때 불새를 떠올린다는데요.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간 마리아 톨치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마리아 톨치프가 누구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리아 톨치프가 원주민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이면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인데요.
네.
이게 의미가 깊죠.
그렇습니다.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지금 발레 강국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였고요.
네.
마리아 톨치프 씨는 미국인 발레리나로는 최초로 이탈리아와 함께 발레를 발전시킨 프랑스 무대에 섰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네.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인 프리마 발레리나의 자리에는 뭐 다른 발레리나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만, 조폐국이 주목한 것처럼 미국인 최초, 원주민 최초라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현재 미국 발레 분야의 선두에선 뉴욕시티 발레단의 창립 멤버고요. 사실 그녀의 이름은 미국의 발레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리아 톨치프 씨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자, 엘리자베스 마리아 톨치프입니다. 1925년에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이지 부족의 보호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머니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이고요. 아버지가 오세이지로 부족이었습니다. 톨치프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톨치프 씨가 처음 발레를 배웠던 게 3살 때랍니다.
아, 네.
1933년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서 동생과 함께 발레를 배웠고요. 어릴 때부터 뭐 유명한 발레리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계 러시아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였던 브로니스와바 니진스카가 스승이었습니다. 17살 때 뉴욕으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
네. 발레리나로서 뭐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시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톨치프 씨가 니진스카에게 아주 정확하고 우아한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긴 건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은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톨치프 씨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요.
네.
여성 역사 채널에 따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발레를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존재했던 미국 최고의 러시아 무용단이었던 몬테카를로 발레단에 발탁이 됐는데요. 1942년에 이 발레단의 리드 발레리나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톨치프가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의 춤과 연기는 최고의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톨치프 씨는 이 발레단에서 발레리나 중에 최고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톨치프 씨가 뭐 뉴욕에 가서 발레리나로서 황금기를 누렸는데요.
네.
운명적인 만남도 있었죠?
네. 뉴욕으로 이사를 한 후에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협업을 하던 러시아계 미국인 남성 안무가입니다. 조지 발란신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이 게우르게 발란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지 발란신은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발레 안무가 중 한 명이었고요. 뉴욕시티 발레단의 공동 설립자였고 또 이곳에서 35년 이상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발레리나 톨치프와 안무가 발란신 이 두 사람은 1946년부터 1952년까지 6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톨치프는 결혼 후에 1947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함께 춤을 추는 최초의 미국인이 됐고요.
네.
조지 발란신이 그러니까 1948년에 뉴욕시티 발레단을 설립한 후에 톨치프는 1949년 이 발레단에서 남편이 안무한 작품 불새로 미국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가 됐고 그의 유명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불새인데요. 불새라는 작품이 발레 작품으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러시아 발레단 공연을 위해서 1910년에 지은 발레곡입니다.
네.
산막으로 돼 있는데요. 진홍색과 금빛 깃털을 가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 이 불새를 잡으려는 왕자 이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러시아 동화입니다. 불새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면서 저녁에 죽은 태양이 아침에 다시 되살아나듯이 수백 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오면은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는다고 하죠.
네.
이때 평생에 딱 한 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재 속에서 새롭게 불새로 탄생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신비의 동물인데요.
네.
음악과 안무가 모두 참신해서 뭐 현대 발레 효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자, 이 발레, 불새라는 발레 작품에 조지 발란신이 안무를 했고 바로 네. 이 무대에 불새가 된 사람이 바로 프리마 발레리나 톨치프였나요?
맞습니다. 톨치프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불새 말고도요. 이 호두까기 인형의 사탕이유 중에 춤이 있습니다.
네.
백조의 호수 작품도 있고요. 그 심포니 C장조 그리고 올페스 그다음에 스카치 심포니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톨치프 씨가 발레리나로서 키가 무척 컸다면서요?
예. 발레리나 하면은 아주 마르고 갸냘픈 체격이 요건이라는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레 작품으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만 하더라도 그 백조의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발레에 딱 맞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네.
마리아 톨치프 씨가 175cm의 장신입니다. 예, 발의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격렬하고 때로는 그 에로틱한 열정으로 기교가 뛰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조지 발란신이 시대의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안무가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전율스러운 열정과 기술적인 능력으로 조지 발란신에게 그 결정적인 예술적 영감을 준 인물이 바로 마리아 톨치프였다는 겁니다.
네. 또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셨는데 결혼 기간은 뭐 길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만나서 각자의 삶에 어떤 불꽃 같은 역할을 한 것 같나요?
예, 불꽃 같은 역할 맞습니다. 네. 아메리칸 프리마 발레리나로 명성을 얻었고 또 1960년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의 그 볼쇼이 극장에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연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는데요.
네.
신문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뉴욕 시티 발레단에서 번성했던 시절. 그러니까 무용계의 그 인종적 장벽을 허무는데도 일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러시아와 유럽 무용수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톨츠프 씨, 뭐 은퇴 연령이 다른 분야보다 빠른 무용계를 떠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죠.
네, 자 40살이 되던 1965년에 은퇴를 합니다. 이후에 시카고에 정착을 했는데요. 1974년에는 리릭 오페라 발레단을 설립했고요. 10년 후에 문을 좀 닫기는 했습니다만 1980년 시카고 시티 발레단을 또 설립해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세 살에 토슈즈를 신고 인디언 춤을 추던 원주민 출신 미국인 소녀가 17살에 뭐 말하자면 서울로 상경을 해서 꿈을 쫓고 21살에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예. 조지 발란신과 이혼한 후에 두 번 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은퇴 후에는 후배 양성에 헌신했네요.
예. 그 무대를 떠난 뒤로 톨츠프 씨는 강사로 또 안무가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88살을 일기로 타계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원주민 무용수를 위한 길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발레단 또 미국 발레계를 궤도에 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꿈을 이루고 자신이 이룬 꿈을 후세들을 위해 또 헌신했던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원주민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마리아 톨츠프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상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1910년 파리 오페라단의 연주로 소개됐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곡 불새 들으시면서 문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ut,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but을 이용해 의견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표현하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oday we're talking about disagreements in everyday conversation.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There you go again, always disagreeing with me. Today we're talking about disagreements in everyday conversation.
오늘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하지만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There you go again, always disagreeing with me.
또 그러시는군요. 언제나 저와 의견 충돌이에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문장의 시작을 but 이렇게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하지만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문장을 but, B-U-T로 시작하면 강한 의견 불일치를 표시합니다. 다른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Hey, nice scarf. I really like it.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Hey, nice scarf. I really like it.
이봐요, 멋진 스카프네요. 저 그거 마음에 들어요.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했잖아요.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but을 이용해 스카프에 대한 강한 감정을 표현한 거 들으셨습니다.
You can start a sentence with an agreeable word, like yeah, to reduce the force of your statement. This way of disagreeing sounds softer and sets a more relaxed tone.
약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를 뜻하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네, 그래요를 but 앞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진술의 강도를 낮추게 됩니다. 보다 부드럽고 관대한 어조로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really like it.
Yeah,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그냥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이렇게 하는 것보다 Yeah,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네,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Should we go out to eat?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Should we go out to eat?
우리 외식할까요?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네, 하지만 저한테 충분히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봉급을 못 받았거든요. 외식할까요? Should we go out to eat? 이 질문에 그냥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모르겠어요. 제게 충분한 돈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하면 외식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강하게 들리지만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Yeah, Y-E-A-H를 but, B-U-T 앞에 쓰면 외식하자는 의견이 마음에 들지만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보충 설명으로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hould we go out to eat?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but,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but을 이용해 의견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표현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